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시대를 알리고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인 시청자들의 영적 잠을 깨우는 시사 뉴스. 오늘도 그 주제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농성과 저항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져가는 세상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세계로 번지는 저항의 물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2011년 6월 10일자 프레시안 이 신문에는 국제면에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세계로 번지는 저항의 물결이란 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들, 특히 청년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저항하며 벌이는 데모들에 대해서 조명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년에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이딴 시위 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 그동안 경쟁에 찌들어서 정치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게 보이던 20대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것을 보면서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졸업장을 받고 나서도 고용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 또 졸업 후에 마주칠 어려운 사회 환경이 이렇게 젊은이들의 삶을 너무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6월 23일 MBN 매일경제신문에는 서울대학교 학교 측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퇴거 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시행하려는 법인화 설립 준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행사를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열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이 행사가 미승인 불법 행사라고 하면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한 지도 벌써 19일째나 지나고 있지만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측이 총학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난달부터 학생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집단적 폭행, 주거 침입, 특수공무방해죄 등에 해당되는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점거 농성을 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잇따른 농성과 시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져야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병국 목사님께서는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강병국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현재 중동 나라들과 또 북부 아프리카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데모, 이 저항의 물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일은 해결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고 점점 더 악화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그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또한 유럽 다른 나라들에도 특별히 대학 등록금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라고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저항의 물결이, 이 데모의 물결이 굉장히 심한데 말이죠. 오히려 그 불란서나 영국 같은 데는 이 대학의 등록금을 또 독일 같은 데 말이죠. 대학의 등록금을 받지 않다가 아니면 조금 받다가 이제 국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등록금을 많이 인상하겠다고 하는 안을 발표하니까 지금 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엄청난 데모를 해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사 문제, 그렇죠? 봉금을 인상하라, 그렇죠? 또 베네핏을,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상하라 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참 심합니다. 여러분 민주화 문제. 여러분 사실 이 민주화 문제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는 말이죠. 정말 정말 원망하는 시대입니다. 불만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음이 변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통하는 때. 지금은 정말 고통하는 때입니다. 어느 섹터를 봐도 어느 방면을 바라봐도 정말 고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만의 문제인데 원망의 문제인데 이것은 쌍방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심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기 원하셨으면 아마 많은 그런 전쟁들을 치르셨을 것입니다. 많은 대모를 일으키고 그러나 주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이기심과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희망을 갖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투쟁하는 때입니다. 저항의 물결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데모가 아니면 경제적인 데모 아니면 대학의 데모 참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편 말을 들어주면 저편 말에 문제가 있고 또 이편 저편 말을 들어주면 이편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심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해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빨리 오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도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렇게 정말 불행이 많은 세상을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빨리 마치고 예수께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능력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의 현상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차분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과 또 지혜로운 정신일까요? 눈이라 그럴까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잘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잘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7일자 루포 기사에 이집트와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벌어지는 청년들의 시위, 체제에 순응하던 과거를 벗어나서 분노하고 요구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마치 한국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는 청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6월 23일자 서울신문은 유럽 각국,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현지에서 대학 교육과 등록금을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3국 3색의 고민을 진단했습니다. 런던 도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발해서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보수당,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상 계획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이 3배 넘게 오르게 됐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학생들은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졸업과 동시에 억대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현상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셨다면 예수께서 거리 시위에 나셔서 데모하셨을까요? 아니면 단식 투쟁하시면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깊이 또 적극적으로 앞장서셨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바라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가장 확실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목수간에서 대패질하고 망치질을 하셨습니다. 문짝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면서 자신이 공생에 나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줄 때 어떤 기별을 주고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국가가 로마 제국 밑에 핍박받는,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그런 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과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 기별을 고민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 국가, 유대 민족이 네 가지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그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설교를 시작하고 강조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유대 나라에 네 가지 분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분파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행함에 행함을 더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극기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유대 나라가 이제 썩었으니 우리끼리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끼리 신앙을 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한 사람들 있죠. 그들은 쿰란의 동굴에 모여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극기와 절제와 인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젤렉스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유대교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죠. 무장폭동을 통해서 유대 교회와 나라를 로마로부터 분리시키고 독립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네 가지 분파를 바라보면서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이 네 가지 분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또한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와 극기주의와 정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혼돈케 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죠. 이 팔복이 선언되자 유대 나라 전체가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네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던 유대 민족의 그 신앙과 신조들을 단숨에 그 허점을 꿰뚫고 무너뜨리는 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바리새인들같이 율법주의자도 아니요 사두개파 같은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에세네파처럼 은둔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와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는 혁명론자들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해설이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당시를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아마 많은 시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역사에 보면은 로마 당국에서 제일 골치를 앓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역사도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우리가 많이 명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그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국제 뉴스 6월 23일자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노암 촘스키 매사추세츠의 공과대학의 명예 교수인 노암 촘스키 교수가 미국의 진보적 웹사이트 제트넷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서방 국가들은 중동, 북아프리카의 지방의 지방의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것을 방해해왔고 지금도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 북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은 2011년 상반기에 최대의 뉴스거리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일어났던 튀니지의 시민혁명이 벤 알리 정권의 23년의 독재를 끝나게 만들었고 이집트의 시민혁명이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학자 조엘 베이넨 씨는 말하기를 이집트 노동운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후에 최근 상황까지의 연구 자료를 다 종합해서 발표하기를 이 운동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창조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섬유산업시설에서 일어난 이 이집트 노동자들의 시위는 기본적으로 낮은 임금과 식품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것이었는데 이집트 당국에서 내린 결말은 시위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강제 진압되고 말았죠. 이 시위가 영국 인디펜던트의 중동 특파원 로버트 피스크 씨의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정책 또한 아랍 국가의 발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의 일반 민중들의 90%는 그들이 직면한 최악의 위협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집트 국민들의 9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세계에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또 그 시위는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기도 하지만은 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의 혼란과 농성과 저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현상이 정말 세상의 마지막 징조라는 것, 그거 참 느끼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강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서 해설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강병국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특별히 부한 사람들이 재물을 쌓았다. 그리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또 혁명이 많고 불만이 많고 또 이렇게 데모가 많고 하는 이런 고통하는 시대에 이제 이런 시대의 형편을 설명하시면서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얼마나 합당한 말씀을 여기에 야고보 선지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는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때입니다. 정말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서 참아야 합니다. 오 주님의 재강림이 정말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참 적당한 그런 고민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 11장 이제 6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 시대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새로 만드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 자연과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이웃들과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해함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상식적으로만 압니까? 아닙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 지식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아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크게 발전하는 곳에서도 도덕이 그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온 세상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해함이 없고, 그때 상함이 없고, 거기 빼앗는 것이 없고, 거기에는 불만이 없고, 거기에는 데모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빼앗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엔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거기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요 의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의 교훈들, 정신들,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의 해설처럼 잘 준비한다면은 새로운 그 평화스럽고 시위가,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그 평화스러운 새 세계의 새 땅에 모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0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교육 시장이 22억 유로 규모에 이르고 해마다 1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은 각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정부기관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보편적인 교육복지정책에 개혁의 메스를 가하기 시작해서 프랑스 학생들이 이에 반발을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등록금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계층 간의 교육 간의 격차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죠. 연방정부 형태인 독일은 16개 주 정부마다 등록금 액수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분노하고 시위를 벌이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천주교 사제단이나 또 목회자 지도자들이 거리 시위를 하거나 단식 투쟁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앞장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재난과 또 재난이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도덕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자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추진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참 좋아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 속에 무서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정계에 입문하고 정치가들과 손을 잡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신조를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법을 세우고 정치와 종교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고 법을 재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법안들이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런 활동들이 무엇이냐면은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과정입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종교적인 핍박이 있기 전에 항상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됐는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손을 잡는 일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핍박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핍박의 패턴입니다. 핍박은 항상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과 또 천주교의 지도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를 서포트 해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찰의 힘과 군대의 힘을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 넘겨받은 경찰과 군대의 힘을 갖고 천주교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따라오지 않는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5천만 대지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회에서 주장하고 강요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손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천주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핍박의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핍박의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천주교회는 중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핍박할 수 있는 교리를 세웠는데 그가 세운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단자, 특별히 천주교회의 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어떻게? 그들의 육체에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화형대에 세웠던 것이죠. 그 핍박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영적인 검과 물질적인 검 모두가 영적인 검이란 건 영적인 칼 또 물질적인 칼 이 모두가 천주교회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검도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영적인 검도 교회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비록 물질적인 검은 왕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지만 그건 역시 신부와 사제의 뜻과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연히 이단임을 공언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출교시켜야 될 뿐 아니라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예, 이것이 핍박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핍박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핍박의 교리, 핍박의 패턴에 의해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강압이나 시위나 물리적인 어떤 압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분노하고 혼란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죠. 오늘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들과 저항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또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